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전도서 우리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전도서 7장부터는 그 솔로몬이 참그이 헤아려에서 헛되게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헤아려에서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이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살폈던 내용은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이것을 참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참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 잔치, 여기에 도취되지 말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고통,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 그래서 탐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또 뇌물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일을 참 시작은 잘하는데 끝내지 못하는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참는 마음이 있으려면 언제나 이 자존심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들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성급하게 우리가 분노해서 안 된다. 분노를 표현해서 안 된다. 그리고 과거를 미화시키고 또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크게 이제 결국 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네 가지의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제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것은 이제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상속받아서 이제 조상들은 그다음 후손들에게 이 상속받은 땅을 그들은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받은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참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유산만큼 아름다운 게 뭔고 하면 지혜다, 지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우리 모든 사람은 햇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햇빛을 보는 자에게 다 유익이 된다. 이 재산이라는, 이 지혜라는 것은 유산같이, 물려받은 유산같이 아름답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그러니까 돈의 그 힘,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도 참 유익하고, 그렇지만 또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도 참 유익하다.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 12절 후반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게더 유익하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서, 이 잠언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자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돈은 생각보다 우리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살리는 것, 거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우리를 생명에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과 12절을 통해서는 솔로몬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지혜가 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게 돈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들에게 생명, 우리를 살릴 수가 돈이 할수 없을 때도 이 지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에는 이 지혜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이 지혜는 언제나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만 우리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지혜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긍정적인 부분. 전도서에서도 또 잠언에서도 강조하는 긍정적인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 이거는 뭐 공부, 지식, 그거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지혜가라는,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식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꼭 성경을 보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혜 그러면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과거 옛날 분들이 사공, 배를 저어갈 때참 바다에는 광풍도 있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바다를 참이 작은 배를 탄그 사고 이제 그 작은 배를 그 배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그 작은 배 갖고 풍랑 암초가 있는 바다를 헤쳐 나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수 있는가 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게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지혜자가 갖추어야 될 태도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것은 전도서에 참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 사람이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그거 곧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평생에 마음에 담아두는 구절로 생각하는 뭐 구절이죠. 이 구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도 살지 말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펴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노력만 하지 말고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뭐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라. 이전 우리 번역에는 공고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생각하라, 생각. 한번 되돌아보아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굳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실 때에는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거기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뜻.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굳게 하실 때에도 그분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그분의 선한 뜻을 알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 이 굳게 한 것도 전도서 3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뭐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후반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좋은 형통한 것, 공고한 것 병행하게 하는데 사람은 그 장래일을 능히 다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들의 인생, 그 장래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래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장래일은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의 날에도 공고의 날에도 그 배후에 계신 것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참이 재미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폈다. 참 모든 일을 살폈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참 의롭게 살아가는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참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멸망하는 그런 의인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악하게 사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더 악착같이 오래 사시는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조리를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저는 제가 성경 보면서 제일 충격받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은 야, 지나치게 의인이 되라.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라.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좀 우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빨리 죽으려고 하냐.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리고 또 반대로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 그래 빨리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 보면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또 반대로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참 18절을 보시면,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이 양쪽 어느 것도 붙잡아서도 안 되고, 한쪽만 붙잡아서 안 되고, 또 반대쪽만 붙잡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의롭게 살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의롭게 살지만 뭘 해야 되나?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의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의롭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나?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책임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기한 전에 죽으시면 안 돼, 기한 전에. 그래서 이제 18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거다. 이 모든 일은 뭐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또 반대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 이양 극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나 이런 영어 번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극단에서부터, 이양 극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살지만, 지혜롭게 살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서 말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라는 거는 돈보다 귀하다. 돈보다. 그래서 막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성도님께 돈 되는 일하고 지혜를 배우는 일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이제 어디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 되는 일이 있고 이쪽은 지혜를 배우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어디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돈 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배우는 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지혜 쪽을 선택하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트라인이 있거나 어느 정도 노력하면 배운다, 자격증이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그런 조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내 삶에, 내삶 속에 이렇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나. 이 지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는 제가 참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지금 당장의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또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빛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귀하고,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정말 말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아마 방금 설명드렸던 이 말씀이죠. 저는 제가 이제 난지도에서 이 말씀 묵상하며 말 그대로 충격했어요. 저는 그때 난지도 있으면서 한번 의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지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지나치게 되지 마라.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라. 지나치게 또 지혜자도 되지 마라. 빨리 죽으려고 하냐? 저는 이 말씀만큼 저한테 충격을 준게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이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나치게 의인 그리고 지혜자 행세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아니, 지나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인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죽음을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꽃 피어야 될때 꽃을 피어야지, 그 기간보다 빨리 피면 어떻게 되느냐? 꺾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주신 삶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 흉내 내다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꽃 피어야 될때 그때 꽃 피어야 되지, 지나치게 의인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다가 기한 전에 죽어버리는, 기한 전에 꺾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둘 사이의 구분을 아직도 저는 잘 못하겠어요.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것을 피한다, 이것을 피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아직도 저는 이게 어느 것이다, 어떻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러나 한 가지 긴장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 의인으로서 지혜자로서 참 드러나고 싶고 또 주장하고 싶지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합이 되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거를 포장을 해서 마침내 나잘난 멋에 살려고 하는 건가? 이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잘난 멋에 지혜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혜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 어떤 책임이 있느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 의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주장하다가 가정에서 꺾여버리고 직장에서 꺾여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지나치게 의인 그리고 지혜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막 열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직장이나 이 세상에 가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전부 다 뛰쳐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꺾여버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깨달았던 것, 회개했던 것은 뭐냐? 이들에게 의인으로서 지혜자로서 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인 지혜자 되게 했지만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은 다 꺾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꼭 터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이어야 되느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노력을 해야만 의로움과 지혜를 가지면서도 이 세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참 경외하셔서 의롭게 사시지만 살아남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혜자가 10명의 소위 고관대작들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의 지혜자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이로다. 이거는 좀 약간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혜자가 이렇게 참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나도 포함이 돼. 나도. 이해하시겠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거기에 나도 들어가요. 나도.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인간 사회 속에서 겪는 많은 갈등들은 극복이 됩니다. 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다툼과 긴장이 많으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나 빼고는 없다는 거죠. 나 빼고는.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같이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무리 속에 나는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나 역시도 잘못할 때도 있고 나 자신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많은 경우에 문제는 해결이 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참 지혜자가 이렇게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지혜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신의 한계 언제나 인정하고, 또 하나,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다른 사람이 도대체 나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21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 두지 마라. 자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어떻게 이야기하나 관심 갖다 보면, 내 종이, 네가 믿었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자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거기에 관심 갖다 보면 네가 믿었던 종이 너 저주하는 거 그거 듣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압권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말씀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거기에 관심 갖다 보면 네가 믿었던 종이 너 저주하는 거 그것까지 듣게 된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너도 가끔 남 저주하잖아. 너도 남을 저주하잖아, 저주. 그렇지만 그 저주할 때 때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뭐죠? 별 의미 없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끼리니까 그냥 한번 입도 심심하고 해서 한번 씹어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많은 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지혜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올바르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려면 꼭두 가지 기억해야 돼. 하나는 나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지혜자라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려져 있고, 사람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내삶 속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절대 죄가 없다, 나 한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큼 하나님 보셨을 때는 골칫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건강한 이야기에 우리들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내 속에 완벽하진 않지만 내 속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다른 분에게도, 우리가 볼때 평범한 분들 속에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지혜가 그분들 속에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하면서 제일 저는 견디기 어려운 모습이 뭔가 하면, 우리 목회자나 신앙이 앞선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신앙이 앞섰다고 하는 분들이 이 교회 일반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 함부로 대하는 것 보면 저는 제일 괴롭습니다. 저는 하여간 앞선 분들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큰 소리 치고,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마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뭐 저처럼 목사라는 감투를 써도 그 사람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렇지만 또 하나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야 되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거기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나중에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남 저주하면서 남 욕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이 우리 욕하는 거왜 그거 그렇게 견디지 못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이 욕하게 안 하려면 우리가 욕안 하면 됩니다. 오늘에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 사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한 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 그러나 하나님이 굳게 하실 때는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서 바로 그것을 그 배후에도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양극단,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양극단에서 참 이렇게 이걸 양극단을 피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로우면서도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고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한 명의 지혜자가 더 귀중한데 그 지혜자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귀에 말에 그 귀가 열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되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